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법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껌을 씹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껌을 씹으면 불법입니다. 벌금을 내야 됩니다.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가면 이 고대 건물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여자분들이 하이힐을 신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뒤가 빼축해서 이 바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또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힐을 못 신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새해맞이 전날 물총을 판매하지 않고 또 새해에 물총 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총 모양으로 하는 그것이 범죄율을 뭐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든지 감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다니면서 우리가 그 나라 법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다고 해서 법을 어기게 되면 불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법칙과 그 우리가 규칙을 잘 지켜야만 보호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철학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하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천국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사역하시며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늘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였지만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 천국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천국의 원칙에 대한 이런 비유입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주인이, 집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가는 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첫 그룹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루를 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보수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장정이 하루 일하는 일당 값이었습니다. 처음 부름받은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많은 일꾼들 중에 자기들을 불러준 그 감동과 기쁨. 이것은 그렇게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살던 LA에 홈디포나 이런 곳에 가면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LA는 유난히 많더라고요. 멕시코가 가까워서 그런지 그곳에서 와서 일을 찾으려는 분들이 하루 일을 찾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수십 명, 어떤 때는 뭐 수백 명이고 주위에 서 있습니다. 차가 오면 그분들이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손을 흔듭니다. 특히 추럭이 다가오면 난리가 납니다. 추럭이 오면 아, 일꾼을 부르러 왔구나 생각해서 이제 자기를 불러달라고 차에 막 덤벼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 열고 차에 와서 앉아서 그냥 가자 그래요. 저도 이삿짐 옮길 때 한 두 번 그분들 이제 도움을 청했는데 유홀 추럭을 가지고 가니까 막 추럭에 그냥 그 앞에 그냥 올라와서 눕는 분도 계시고 이 처음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일을 찾았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쁜 정도가 아닙니다. 야, 오늘은 됐구나. 오늘은 집에 갈 때 내가 빈손으로 가지 않아도 가족들을 먹일 수 있겠구나. 오늘 집에 들어갈 때 고기 덩어리 한 덩어리라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감격과 감사함에 일터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또 남은 사람들을 또 데려갑니다. 또 데려갑니다. 계속 데려가면서 마지막 이제 제 11시가 됐습니다.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5시입니다. 유대인들은 6시까지 일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1시간 일할 시간이 남은 그 시간을 남은 자들에게 줍니다. 이분들은 이제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냥 밥 굶는 날이구나. 오늘은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으로 포기한 상태였는데 주인이 나와서 이들을 부릅니다. 너희들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는 얼마 줄 것을 약속하지만 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는 그냥 상당히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마지막 부른 사람들에게는 액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얼마 뭐 상당히 조금 주겠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 보기에 별로 쓸만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LA에서도 사람을 찾을 때 보면 가서 이삿짐을 옮기는데 튼튼해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젊은 사람들 그리고 좀 이런 덩치가 있는 사람들 아주 빗쩍 마르고 힘도 없고 비실비실하고 그냥 나이 많은 이런 분들은 괜히 이삿짐 옮기다 다칠까 봐 그분들은 그냥 아유 뭐 괜찮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좀 근육도 있고 이런 멋진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지 그렇게 별로 이 쓸모가 어떻게 보면 별로 없는 분들 같은 이런 분들이 남죠. 이분들은 이제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일 안 하냐 했더니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일을 줍니다. 한 시간 일하려고.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손해볼 것이 확실합니다. 한 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일을 배우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여건을 따집니다. 최고를 골라서 최고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인가? 찌끄러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세상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창녀들과 세리들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 그들과 먹고 마시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원칙입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는 쓸모 없는 것까지도 불러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혜택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무 공로도 아무런 거기에 대가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쓸만하고 쓸모있는 이런 괜찮은 사람들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찌끄러기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모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괜찮은 사람이 모인 것 같다가 누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운 이런 참 모습이 될 때에 교회를 떠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찌끄러기까지도 사랑하셨는데 나는 세상에서도 참 버림받았다는 이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 때문인지 잘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뭐 이혼하게 되면 자녀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망하면, 또 뭐 이런저런 스캔들이 생기면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품어서 괜찮고 깨끗하고 똑똑하고 멋진 이런 사람들만을 만나고 그분들과 관계를 갖는 것을 선호해서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이 다 끝나고 드디어 기쁜 시간이 왔습니다. 이 일당이라는 사람들의 제일 기쁜 시간은 마지막 페이 타임입니다. 이 돈 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 하루 일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제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세상에서 이 돈 버는 것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배우라고 아르바이트를 잡아주셨는데, 제가 몬트레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살리나스라는 데가 농장입니다. 거기에 딸기밭에 이 잡을 잡아주셔서 딸기밭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일당 하루 일하면 하루 돈 받는 곳입니다. 저는 딸기를 그전에는 즐겼지만요, 딸기밭에서 일하고 나서 딸기가 먹기 싫어집니다. 딸기 따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건 걷는 것도 아니고 기는 것도 아니고 오리걸음하면서 4시간 하고 30분 밥 먹고 또 4시간 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뭐 아침에 가서는 전 처음에 가기 전에 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 딸기밭에 가서 처음에 그 딸기 아주 신선한 그 딸기를 먹는 그 기쁨이 어떨까. 두 알 먹으면요, 그 다음에는 고통의 길이 열리면서 딸기가 보기 싫어집니다. 왼수 같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서 막 그냥 그 더운데 땀 흘리면서 이 딸기를 만지니까 손에 그 딸기 주스도 묻고 해서 뭐 땀 닦고 하니까 얼굴에 시뻘건 게 묻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열심히 그냥 8시간 일하고 나서 드디어 끝나고 페이 타임이 옵니다. 아, 그때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 꽤 많이 줬어요. 딸기 따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제 저와 저희 형님 빼놓고는 다 멕시칸들이었어요. 동양인은 저희 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치질 않아요.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빠른 오리걸음 하는 분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야 뭐 힘드니까 처음엔 좀 빨랐지만 그 다음에 점점 느려지고 하는데 페이 타임은 다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봤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 날 가니까 아월리가 아니라 펄 박스로 준대요. 그게 세상법이더라고요. 우리 보고 아마 바꾼 것 같아요. 형하고 저보고 쟤네들 한 거 보니까 이게 시간으로 하다간 손에다 해서 그냥 박스로 했는데 그분들의 반도 못 본 것 같아요. 이틀하고 그만뒀습니다, 저는. 근데 그 페이 타임이 왔어요. 왔는데 이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페이를 하라 그러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합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들 먼저 돈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받은 사람들. 아니, 한 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다니. 이건 뭐 너무 기쁜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집에 그냥 한 시간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이라 그냥 10분의 1 데나리온 받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고기는 커녕 빵이나 사갈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일할 수 있었으니 감사함이 있었는데, 일당 하루치를 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기뻤겠어요? 뭐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뭐 계산 제대로 한 거냐고. 근데 그걸 바라보던 일찍 온 사람들이 기대가 생겼어요. 한 시간이라고 저만큼 받으면 우리는 더 오래 일했으니 그보다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대 생기지 않겠어요? 아, 나 같아도 생길 거예요. 한 시간이라고 저만큼 받았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9배, 10배 더 일했으니까 그래도 못해도 5배는 더 주겠지. 뭐 이 정도는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는 거 보니까 다음 그룹 받는데 다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화날 그런 상황이죠. 항의할 만한 상황이죠.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받을 만하죠. 얼마나 공평하지 않은 일입니까? 따져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 법칙으로 보면 원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노동조합에 고발해도 되는 이런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법칙은 어떤 법칙인가 하면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엿장수가 이 가위를 몇 번 치냐가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처럼 하늘나라에서의 법칙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공평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언제 왔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오래 믿었는데, 나는 헌금도 다른 사람보다 잘했는데, 나는 그래도 헌신하며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섬겼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는 조금 더 그래도 괜찮게 봐주셔야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일찍 왔건 늦게 왔건 상관없이 다 똑같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인다 하면, 왜 불공평하게 보이냐 하면 내가 일찍 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찍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는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내가 믿었다, 오래 내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우리는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악한 눈으로 바라봤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마음이셨는데 인간은 악한 마음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주인의 선한 마음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 내 이득, 내 행복, 이것이 중요했지 주인의 기쁨, 주인의 선한 이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보면 여러 번 이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냥 땅에 묻어뒀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혼납니다. 이 혼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런 사기꾼적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두려워서 땅에 묻어놔서 그대로 가지고 왔다, 본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뿐 아니라 탕자의 이야기도 보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기분 나쁨과 자기의 불행과 자기의 욕심, 이것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선 나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기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혜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싶어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고 포도원의 일꾼이 된 이런 신분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 안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앙의 여정을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그냥 새벽 제단 쌓으시면서 교회 내가 어머님의 뱃속에서 같이 다니고 나는 그냥 교회에서 자라서 한 번도 교회 떠난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려서 내가 시골에 살면서 그때 당시에 참 교회에서 무슨 퀴즈 대회 뭐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할 때 아이들 오면은 연필 한 자루 준다 그래서 공책 한 자루 준다 그래서 뭐 책받침 준다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갔다가 코 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코 낀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어떤 분들은 청년 시절에 참 이런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무브멘트를 통해서 거기에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꽤 들어서 어떠한 삶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디를 바라볼까 하다 주님을 만나 그때 나의 삶을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온 분들도 계세요. 다 온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과 이 모든 것이 다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요, 원리는 우리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왔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 많은 사람들의 둘 중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라는 것, 다 똑같이 부어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더 받고 저 사람은 보니까 조금 좀 2%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덜 주신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인간의 계산법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세운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찌끄러기 같은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일찍 온 일꾼들처럼 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일찍 온 일꾼들 처음에는 부르심 받았을 때 기뻤는데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감사함이 사라졌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할 때에 보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똑같이 받네. 이거는 불공평하다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기쁨은 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그수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의 계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절대 텃세부리면 안 됩니다. 텃세부리는 건 불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서열이라는 거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서열이 없습니다. 앞 이게 뭐 누가 위에 있고 아래 있는 거 없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똑같은 페이 받습니다. 뭐 계급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직분의 목적은요 위치가 아니라 업무를 위한 것입니다. 목사는 이런 일 하고 장로는 이런 일 하고 집사는 이런 일 하라고 해서 권사는 이런 일 하라고 해서 있는 것이지 직분이 훈장이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가졌냐 내가 직분에 따라서 좀 봐주겠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우리의 업무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섬기다가 장로직이 끝나면 미스터로 돌아가요. 엘더 뭐라고 부르다가 끝나면 이제 미스터로 돌아가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이것은 포지션이 아니고 펑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랬다 큰일 납니다. 장로님이셨는데 임기가 끝나서 성도님 그러면요 저희 교회는 뭐 안 그러시리라 믿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이 장로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데 그 장로를 부르는 것이 안 불러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백성이냐 아니냐 요 한 가지면 돼요. 너는 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느냐 포도원에 속해 있느냐 이 한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기쁨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먼저 부름받은 이 일꾼들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다가 슬픔으로 끝납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줬으니 너희들 거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해석에 있어서 뭐 이런 그런 커멘터리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주인이 너희들은 너희 거 갖고 가라. 가라라고 하면요. 주인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받고 가라.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보호와 나의 이 주권에 들어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삶을 산다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원의 주인 대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정말로 충분합니까? 예수님 플러스 아무거 없어도 괜찮습니까? 예수님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는 부족한 거 없다. 뭐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왜? 그분이 나에게 약속한 것. 아니, 약속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확신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받고 바라고 이런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불행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뭔가 잘 풀리는 사람 보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교하는 데서 오는 이 데미지는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뼈를 썩게 한다는 이 표현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던 장로님이 목사님, 뼈에 이 통증이 올 때 그 어떤 통증보다 참기 힘든 통증입니다. 이 뼈가 썩는다는 말은요, 진짜 참을 수 없는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요. 먼저 온 일꾼들이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가졌던 기쁨 다 사라졌습니다. 일당은 받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라고 성경에 다 설명하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세상에 그 수억만의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불러주심 자체 한 가지로도 나는 한평생 내가 거지로 살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남의 집 아이들 똑똑하다고 해서 우리 집 아이들 뭐 그렇지 못하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고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집 뭐 남편과 아내보다도 훌륭하지 못하다고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며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보며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나의 삶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요소를 좀 없어지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평안하면 더 목회를 잘하고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주님 이거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희망사항은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은혜면 족하다. 내가 너를 포도원에 불러준 그 사실, 그 한 가지면 나봉. 다른 거 필요 없어. 너가 좀 아프니? 힘드니? 그냥 그거 내 십자가로 알고 그냥 살아라. 내 은혜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은혜란요, 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파악하는 이 일이 은혜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사랑. 와, 은혜다.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약삭빠르고 악하고 참 치사하고 더럽고, 뭐 옛날에 뭐 애들이 그냥 아덤의 치유라 그랬잖아요. 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다니. 야,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구나. 선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찌끄러기까지도,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까지도 불러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 한 번 사는 일생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은혜라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미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가사를 따라 읽으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가사인지 모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단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선포의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면 내가 세상 것 부귀영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불러주셔서 포도원에 일하게 해주신 그 은혜만,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선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만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자꾸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사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칙에 우리가 나의 삶을 맞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행해지고 또 불만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세상이 모르는 평화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 원칙에, 원리에, 규칙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세상적인 이런 욕심과 욕구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법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하게 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다는 이 선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과 고난에 지쳐있고 힘들어하지만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로 이 시간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기쁨으로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